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말 내 마음속 깊이 깨닫고 또 이 땅의 삶에서 누려보고 싶습니다. 평안과 기쁨 가운데에서 정말 복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그게 어떤 길인가를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옵시고 믿음 때문에 복된 그 삶을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다들 하루에 뭐 한 번 이상은 거울을 다 보면서 그렇게 지내실 것입니다. 근데 매일 거울을 보면서 그 거울에 뭐 내 모습 비치겠죠. 그런 내 모습 보면서 야, 참 완벽하다. 더 이상 뭐 갖다 붙일 게 없다. 이렇게 만족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모르죠. 왕자병, 공주병, 중증이라면은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런 병에 안 걸려 있으면은 항상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보면서 이놈의 주름살은 또 늘었다. 눈은 왜 저 모양이고 코는 왜 저렇게 생겼고 뭐 별 불만을 다 끄집어낼 것입니다. 결국 하나하나가 내 모습이지만은 내 마음에 들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매일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족을 느끼면서 어떤 불만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근데 그게 인간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왜 사람이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보면서 그렇게 불만이 사라지지를 아니하냐면은 이 거울에 비쳐있는 그게 난데 이 사람은 자기 속에 또 다른 나를 마음에 두고 항상 상상을 합니다. 마음에 두고 상상하는 그 다른 나는 물론 거울에 비쳐있는 그것보다 더 나은 그런 나겠죠. 만일 사람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보다 더 못한 모습을 원하고 또 그걸 상상한다면 그 사람에게 부족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없을 겁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야, 눈 저렇게 생긴 게 너무 완벽하다 이런 식으로 항상 그 눈에 거울이 비쳐있는 그 모든 것이 그냥 만족이죠. 근데 사실 그게 사실 행복이거든요. 부족이 없다는 거, 모든 것에 만족이 있다는 거. 근데 사람은 어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사실 그런 행복 우리가 발로 차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자기보다 더 못한 나를 마음에 두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가령 그 개그맨이나 개그우먼들 보면은 제가 봐도 참 못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죄민수라든가 뭐 이런 분들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개그를 하면서 돈을 잘 법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 나도 저렇게 못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그 바람을 갖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돈 잘 번 연예인이 그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장동건도 있고 김희선도 있고 뭐 김희선 시집갔지만은 그러니까 잘생기고 돈 잘 벌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자꾸 생각을 하면서 나도 그들처럼 잘생기고 돈 잘 버는 그런 나를 상상을 하고 환상을 갖는 것이지 뭐 지금 나보다 못한 그런 개그맨 그런 사람들 환상의 대상으로는 삼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지금의 나 말고 또 다른 나를 마음에 두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지금의 자기에 대해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실상, 현실이죠.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신자가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바로 기쁨이에요. 행복이라는 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신자라고 하는 그것은요, 사실 신자 되었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고 그런 신분이고 그런 위치입니다. 신자라는 게 단지 교회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신자 이 얘기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그 영광과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생명된 그 좋은 것들, 이 땅에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부여받은, 상속받은 그런 존재다. 그게 신자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들을 보자면은 신자라고 하는 굉장히 고귀한 신분입니다. 성경대로 하자면 우리는 인정 안 하지만은 굉장히 고귀한 신분이고, 그 신자 되었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든지 평생도록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런 존재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신자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신자 되었다 이 한 가지 가지고 그런 기쁨과 복됨을 누리고 살아간 사람, 그런 사람이 있겠나 싶어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참 이런 건 우리가 마음 먹은다 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 야 이것만 가지고 기뻐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그 기쁨이라는 게 내가 다짐 먹었다 해가지고 내 속에서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것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생각 굴러보세요.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건 생명의 백성 되었다는 것이다. 이건 세상에 돈 전부를 줘도 안 되는 일이다. 근데 내가 잃어버리게 죽어졌다. 아무렇게 생각을 굴리고 또 굴려본다 할지라도, 묵상을 또 묵상을 해도 쉽게 그것 때문에 기쁨이 내 속에 일어나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설사 기쁨이 있다 할지라 조금 한 뭐 0.001초 살짝 스치고 지나가버리는 뭐 그런 게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왜 그러냐 말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으로 정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 세상에 뭔가 뭐 복권이 당첨된 그것보다도 더 엄청난 그 기쁨을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는데 왜 그런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지를 못하느냐? 그게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런 것인가? 그런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속에요, 아예 그런 기쁨을 빼앗아가버린 뭔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게 그 뭔가 뭔가 하면은 내게 만족이 되는 다른 나를 내 속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부자도 되고 싶고, 뭐 요즘에 드라마에 F4도 되고 싶고, 모르면 넘어가시고, 이처럼 되고 싶은 그런 나로 내 속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 되고 싶고 저것 되고 싶고 이렇게 가득 내 속에 채워져 있는데, 그래서 온 땅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을 살고 싶은 그런 환상도 내 속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백성 되었다 그게 뭐라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채워지고 기쁨이 나에게 주어지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이 세상에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게 아닌데 그게 우리의 기쁨으로 다가오겠냐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채워놓으신 것을 우리가 이미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내가 원하는 다른 만족을 챙기고 싶어하는 그게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자로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우리가 다 빼앗겨버린 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준비되어 있다. 바라는 게 따로 있다는 거. 이게 문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준 것 가지고는 절대 내 속에 안 채워져요. 그러니 자연히 기쁨이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인간의 어떤 실상, 모습을 얘기했습니다. 뭐 이런 것은,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뭐 인정은 뭐 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그런 우리에 대해서 정말 내 속에 뭔가 또 다른 나를 내가 자꾸 기대하고 환상 갖고 살아가는데 그걸 끊어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가 않는데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해결책은 제가 볼 때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추락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추락하는 것.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 이것처럼 한없이 추락해서 정말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 봐야만이 뭔가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밑바닥의 자리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뭔가를 비로소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게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를 그 밑바닥의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어렴풋이나마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제가 추락이란 말을 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니 이것도 역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뭐냐면 독수리 날개쯤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는 거, 그것만 우리가 항상 그 원하고 있는 그런 습성이 있을 뿐이지 추락하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있습니까? 제가 지금 추락을 해봐야 뭔가 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무리 우리 신앙에 유지된다 할지라도 정말 내 인생 밑바닥에 추락하고 싶다 그런 이런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본래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락을 누가 만드십니까? 얄밉게도 하나님께서 추락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추락이라는 게 물론 우리 형편을 추락시키는 그런 이제 일도 될 수가 있겠지만 근데 형편이 추락한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또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거든요. 그 추락한 자리에서 원 없이 불평과 음악을 쏘아야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또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진심으로 밑바닥까지 추락시키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이렇게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를 저 밑바닥까지 끌고 내려가서 그 자리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돌아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 그 희생 그게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오늘 본문구 3절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러한 그 문구가 들어있는데 그 믿음이 자란다는 것. 저는 이 믿음이 자란다는 것 바로 그런 방향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 믿음이 자란다는 걸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내가 그 믿음 때문에 추락하고 또 추락을 해서 밑바닥까지 믿음에 끌려 내려가 버리는 그래서 오전 말한 대로 내가 짐승보다 못한 그런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내가 밝히 깨달아 아는 그런 자리에까지 내려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싶죠? 대답이 없는 것 보니까 믿음이 자라는 건 이제 뭔가 알았으니까 그건 싫다 그거 같은데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이 자람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 굳건한 관계에 들어있게 되고 이게 이제 어떤 신자란 분명히 소원하고 바라는 그런 모습일 것인데 대개 본 믿음의 자람이라는 것을 자꾸 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믿음이 자랐다 이것을 외적인 것에서 또 확인하려고 하죠. 가령 뭐 한 달에 한 번 예배 나오던 사람이 한 달에 두 번 나오고 그러다 세 번 나오고 그러다가 계속 나온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뭔가 믿음이 잘한다 하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교회 일에도 관심 갖게 되고 뭐 이런 외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믿음이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물론 믿음이 잘하면은 신자가 변하겠는 건 사실이고 또 신자가 변하면은 성경을 보는 것도 있을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에 관심을 두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믿음과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이 자라나는 기준을 그런 외적인 것에다가 못 박아두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봉사한 그것도 있겠지만은 내 믿음 보여주고 싶었어. 외식을 한 사람도 얼마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외적인 것을 믿음이 자라는 그런 기준으로 삼는다면 결국은 외식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믿음에 끼어들어와 버리죠. 나중에는 성경을 봐도 더 많이 보는 게 믿음이 더 좋은 것이라는 경쟁으로 또 가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잘한다 이런 것을 외적인 것으로 확인하고 보려고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린애가 있고 어른이 있습니다. 어른은 사람이죠. 그럼 어린애는 뭡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어린애 사람 아닙니까? 어린애도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린애가 사람이 아닌데 뭐 점점 자라가지고 어른이 되면은 비로소 사람으로 인정되는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어린애도 사람이고 어른도 사람이에요. 다만 어린애는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하다가 점차 자라면서 그 생각도 달라지고 몸도 마음도 어른스러워지는 거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이죠.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신자가 뭐 성경을 100장을 보고 봉사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뭐 그런 사람이나 또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동일한 신자란 말입니다. 똑같아요. 하지만 신자도 나아지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그 나아짐이라는 것을 성경을 몇 장 보나 이런 것으로 찾지를 하지 말고 네가 얼만큼 밑바닥으로 추락을 했고 얼만큼 하나님 내가 내게 크게 다가왔는가 여기에서 나아짐, 자라감 이걸 우리가 좀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다가온다는 것은 나 같은 자를 신자 되게 하신 그 은혜가 그 기쁨으로 만족으로 점차 내 속에서 확산되어져 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확산이라는 것이 내가 꿈꾸는 또 다른 내가 펄펄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건 가능치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밑바닥과 추락을 해서 이제는 내 안에 또 다른 나이든 환상이 희미해져 가고 그랬을 때에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몰려오게 되어지고 그 은혜와 자비가 내 속에서 선명히 세워져가는 그럴 때 이제는 이 땅에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 하나 때문에 굳건히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자람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어른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린애에서부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믿는다면은 그 믿음은 정말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버리는 그런 삶으로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분명히 신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구원에 이르렀는데 근데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라 그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른 삶을 네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다른 삶. 대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구원받은 신자답게 뭐 교회생활 충실하고 착한 일하고 어떤 이런 것으로만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그런 삶도 필요하겠지만은 아무리 신자 교회생활에 충실하고 세상에 본인이 되고 산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 주어졌을 때에 흔들리고 낙심해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건 믿음의 모습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어떤 자리에 밀어넣어서도 흔들림이 없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놓으면서 조용히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흔들림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의 자라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보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로 쓴 편지인데 이 두 번째로 쓴 편지에는 믿음의 자라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첫 번째 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3장에 보면은 믿음의 부족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장에 보면은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을 이걸 얘기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3장에 들어가면은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역사도 있고 사랑이 쏟고 있지만은 그들에게 환란이 주어졌을 때에 그 환란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바울은 믿음의 부족으로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 후서에 들어와서 믿음의 자라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그 환란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흔들림 없이 굳건히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을 믿음의 자랐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서 신자는 세상을 힘으로 삼고 이 땅을 믿고 의지하는 그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다른 세상 내가 산 세상은 다른 세상이다 이걸 증가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신자는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나를 맡긴 채 살아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의지하니까 그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되어져 간다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간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나갈 수가 있는 것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밑바닥으로까지 추락했을 때에 가능하단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 내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건 내 시각일 뿐이고 하나님께는 내가 미처 생각지보다 높은 뜻이 있고 높은 생각이다 계획이 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지하면서 어려움에서도 평안해주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 그게 믿음이죠.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믿음이 나아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원하는 또 다른 내가 포기되어질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를 밑바닥으로까지 끌고 내려가면서 내가 원한 나라는 존재 내가 꿈꾸는 환상 나의 환상 이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이걸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예의라는 그런 반응으로 나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의지한 모습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절대 약속을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보면은 아니어가 돼요. 몽땅다. 왜? 나한테 득이 유익이 안 돼. 내 마음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요 아니요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면은 모두가 다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굳게 세워두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일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실패하고 아픈 순간에도 예 아멘 이러한 반응이 나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신자됨,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지는 거,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평생 나가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 자라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나한테 뭐 좋은 일이면 아멘되고 아멘하고 예하지 않습니까? 뭔가 나쁜 일에는 아니오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뭐냐면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하나님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부족함이에요. 제가 믿음의 자람을 얘기하면서 위해적인 행함과 연결해서 지금 말씀드리지 아니했는데 이걸 이제 이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헌금 하려니 돈 아깝고 그런 차이 잘 됐고, 교회를 하려니 귀찮은데 그런 차이 잘 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안 해도 복음을 알고 예수 믿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해서 자꾸 나가려는 또 습성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건 또 믿음 분명히 아니죠. 그러니까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중심으로 나를 우선으로 해서 챙기려고 하는 것, 그런 게 과연 믿음일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3절 4절 다시 보면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에게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믿음이 자라면요 사랑의 풍성으로 나타나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인내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게 믿음의 자람의 모습이고 열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 믿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자람은 그 예수님만 믿고 신뢰하고 은혜로 기뻐하는 것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밑바닥에 추락해서 나를 돌아보고 살펴보니까 나 같은 자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희망이라는 것이 더욱더 간절하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서로 부딪히고 만난다면 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자라감이, 몸이 자라간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을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은 예배당 커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 수 많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성장은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해 가면서 예수님의 은혜의 얘기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늘어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교회 성장입니다. 제가 지금 교회 부흥을 얘기하는데 제가 참 후회가 돼요. 우리 교회 부흥답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까 아멘 안 하죠. 교회 부흥합시다. 대신 그 부흥이라는 게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늘어가는 그런 부흥 좀 해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이런 부흥, 이런 성장 우리가 원하고 또 이걸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서로 모임에는 세상 내게 끄집어내면서 알게 모르게 누구 상처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를 살리신 자 밑바닥에 떨어져 줄을 보니까 정말 뭐 이 땅에 그 무엇을 갖다 해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서로 얘기하고 그 은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관계로 모이는 것, 이게 참 진짜 부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소원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신자로서 단지 예수 믿는다 이렇게만 그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자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실패에 처박힌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걸어가신 대로 굳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주께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걸어간 믿음으로 자라가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걸어간 기쁨, 그런 인생을 또한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에 그냥 예수를 믿는다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믿음이 자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인, 그리해서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 평안, 그 복을 내가 맛볼 수 있는 그런 우리고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또 다른 환상이 있어서 그러한 기쁨을 잃어버린다면은 정말 나를 밑바닥까지 추락시켜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아는 그런 자로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얘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교회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서 아실지오니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그러한 심령으로 갈수록 자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